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의 뜻을 우리는 너무나 비상적인 것으로 또 단순한 감상적인 것으로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그 빛을 잃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스스로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하셔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버리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인하여서 반사적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은총이 임마누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버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친히 말구에 누우셨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독자를 십자가에 버리셨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감정들을 삭히시면서 공의와 정의를 버리시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요인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과 허물, 이기심과 교만함을, 부정과 불의를 반드시 버려야만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교회와 성도는 간과해서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 바디메오는 그가 생명처럼 여겼던 그 돛 외투를 한 푼 두 푼 모아온 이 피 같은 동전통을 초계처럼 버리고 만사 제쳐놓고 주님께 달려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되어지는 것은 버릴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미 많은 것을 버렸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목사는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목사는 먼저 교회에 오래 있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배운 것은 목사는 세 가지를 늘 준비해야 한다. 설교 준비, 죽을 준비, 떠날 준비. 교회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교인들이 병들든지 말든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지 눌러앉겠다는 욕심과 욕망이 교회와 성도를 병들게 하고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더 나은 삶이 보장되어지는 목회자가 있다고 해서 교회와 성도를 내팽개치고 욕심에 이끌려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병들고 함께하는 교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버려야 하고 또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일꾼을 뽑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일꾼으로 뽑히는 사람은 성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버리고 또 버리고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 경험, 지식이나 명예, 자신의 권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는 소자를 위하여서 만사 제쳐두고 달려갈 준비를 항상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이 불필요한 요소들을 가차없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귀부인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내려놓고 스스로 앞치마를 두르고 종된 모습으로 섬겼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일은 열심히 음식을 나누는 서빙을 하고 종들은 식탁에 앉아서 편안히 대접받았던 전통이 교회 모습입니다. 이 섬김의 역전이 되어야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의 세계를 가치의 세계로 극복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의 세계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자 루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런 명제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 설 때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들 심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과 관계없이 정욕과 욕심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내 욕심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소원 성취, 만사 형통, 참 좋은 말입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원 성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세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아직까지 미선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복신앙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자신의 소원 성취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가 구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선뜻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5장 3절과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의 말씀은 기독교 최고의 영성의 진술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영성을 가진 성도들인 것입니다. 영성은 뭐가 찌릿찌릿하고 뭐가 뜨끈뜨끈하고 이상한 반응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그것을 해드리는 것, 그 일을 함으로써 기뻐하는 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실천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기록된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현대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모두가 부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번영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겸손을 바라십니다. 우리는 명예를 탐하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바라십니다. 우리는 강한 힘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과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거창하게 믿고 거창하게 목회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현재 그 자리에서 겸손히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 세계의 운명, 한 도시가 도시의 운명이 위정자나 첨단 기술이나 경제적 기반이 아닌 성도들의 거룩성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돈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justice, 공의, 정의에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나타나셔서 전 목사 내가 이 서울을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심판만은 면해 주십시오. 제발 유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가정했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럼 좋다. 너희 교회에서 의로운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서울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때 저는 누구를 가장 먼저 소개해야 합니까? 만약 소개한 사람이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 너희 교회는 없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의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는 저울의 눈을 속이지 않고 내용물의 함량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이 정의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코리안 애플이라고 해서 위의 내용물과 밑의 내용물이 서로 다른 것이 일반화되어버린 보편적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속이고 이익을 위하여서라면 적당히 감추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어버린 상식입니다. 코리안 애플은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진 상식화되어진 그런 가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와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일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그런 말을 세인들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정의의 실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속이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그 정직한 영이 거하는 그 정직한 영에 이끌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의는 견고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다면 우리에게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그 이유는 정의에서 멀리 떠나있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항상 공포에 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헤롯 왕은 욕심에 끌려서 세례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저녁 산책을 하다가도 가랑잎 소리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칼을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비겁하고 나약하게 되어지고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를 행하는 자는 견고한 힘이 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차원을 넘어서 군대가 쫓아와도 두렵지 않는 힘이 정의인 것입니다. 정의는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정의를 중심으로 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중심해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의한 데서 서로 악수하고 부둥켜 안고 우리 떨어지지 말자고 아무리 맹세해도 그 맹세는 며칠 못 가서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거나 조직을 운영할 때 항상 내세우는 슬로건은 하나 되자, 단결, 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보너스를 많이 준다고 해서 하나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해야, 바른 일을 해야, 정의로운 일을 해야만이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 되고자 한다면 아무리 외쳐도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직원들은 정당하고 바른 대의 명분이 있으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낌없이 바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면 옳은 것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옳은 것만이 지속할 수 있고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옳은 정의, 공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란 말은 헤세드, 이 히브리 말로서 이 말을 영어로 옮기면 스틸베스트 러브, 강철 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 불변하는 사랑, 차원이 높은 그런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란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는 창조적이고 절대 불변의 사랑,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TV를 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하루 종일 박스를 모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분입니다. 하루는 같이 휴지를 줍던, 같이 박스를 줍던 친구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아, 이 친구가 아프구나, 아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박스 판 돈 3천 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과일 가게 가서 과일 사려고 하니까 대봉감 하나밖에 못 샀습니다. 3천 원 주고 대봉감 하나를 샀습니다. 하루 종일 굶고 있는 친구를 일으켜서 대봉감 하나를 주면서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 할머니는 일어나서 그 감을 받아서 먹어보라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드셔버렸습니다. 반 나누어서 같이 먹자 하든지 아니면 한 입만 먹어보라고도 하지도 않고 혼자 그만 다 드셔버린 것입니다. 보고 있는 제가 막 신경질이 납니다.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한 입 먹어보라 하지도 않냐고, 어떻게 사온 건데, 보고 있는 제가 막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루 종일 일해서 하루 종일 박스 모아서 3천 원 주고 감 하나 사온 이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 바라보는 농부처럼, 자식 목에 밤 넘어가는 것 보는 부모처럼 그 마음으로 물끄러미 지켜보시다가 허무하게 그냥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헤세드인 것입니다. 주고받는, 팽배하게 맞서는 긴장된 이해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받고 있는지 저울질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인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이 헤세드는 조건 없이 완전히 그저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자식 죽는 데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친히 실천해서 보이시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헤세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야만 나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푼 자만이, 식물을 던진 자만이 도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기 위하여서 나도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헤아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미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화를 긍휼을 주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그것은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은 개인과 가정, 기업과 국가를 굳세게 하는 원동력이 겸손인 것입니다. 헤롯 왕은 40년에 걸쳐서 대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 헤롯이 지은 성전은 40년이 못 가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하여서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 목적으로 거창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성전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 교만의 산물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오직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겸손에 있습니다. 많은 소유보다도 지혜보다도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때론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도 겸손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우선하는 가치가 겸손이고 최고의 덕목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았고 의인이라는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은 모두 옛날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것보다도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걸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보다도 현대인들은 훨씬 더 불평이 많고 원망이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을 돌이켜보면 조금만 생각한다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해서 오는 것입니다. 겸손이 곧 복인 것은 겸손한 것만큼 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복을 유지하고 복을 보존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것만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복이 달아나버리는 것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 여러분, 계속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복을 받고 교만해지는 순간에 복은 훅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고민은 이 육체적 가시로 인하여서 뼈아픈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뼈아픈 고민의 결론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자고할까 봐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서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를 주셨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감사하다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겸손이 제일 큰 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지구촌에는 66억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이 66억이란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외롭다 하는 것입니다. 고독하다 그런 것입니다. 왜 외롭고 왜 고독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과 교통이 되지 않으니까, 의사가 불통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과 교통이 안 되어지니까 개하고 고양이하고 하려고 합니다. 사람과 대화가 단절되고 의사가 전달이 안 되어져서 오늘 우리 사회는 혼잡하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어지느냐?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만 옳다고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고 상대를 무시하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가 시쿠스테우스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극도의 교만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의사가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불통하게 하고 언제나 고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고립하게 하고 고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대화로 이끌고 고독을 넘어서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I am sorry 하면 다 끝날 것인데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유같이 않는 이유들을, 변명들을 늘어놓고 책임을 딴 곳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왜 교만하면 안 되느냐 하면 교만은 사단의 화에 맞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화에 맞은 사람들은 꼭 사단처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교회는요, 윷놀이 하다가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윷놀이 한번 잘못해서 교회가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이기는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은 지는 것을 잘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졌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져서 기쁜 것입니다. 내가 지고 형제가 이겨서 한없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형제가 이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형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어서 더 기쁘고 이겼다고 좋아하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니까 저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내 기쁨이라서 행복해지는 이 성숙함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헤세드고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양보함으로, 내가 굶고 형제의 목에 밥 넘어가는 소리에 기쁜 것, 이것이 헤세드이고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욕망과 소원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인자와 겸손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교만하여서 찰나적인 것, 물질적인 것, 쾌락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멋진 걸 바치겠다고 주려 하시는 하나님과 받지 않으려는 인간의 마음이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회자의 고민이 있고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을 거부하면서 복을 받을 수 없고 겸손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목사가 충분히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앞으로 무슨 큰 업적을 이루고 무슨 미션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 뭘 남기고 그 다음에 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음에 큰 것 바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제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이 강소 같은 기름을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 채널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그 은혜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선상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고, 이사야는 참 경건의 실제가 무엇인지 그 삶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고, 미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의와 긍휼과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주기도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주기도문이 오늘날 성도와 교회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겠다고 입으로는 늘 외우고 고백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그 기도의 내용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을, 땅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리모트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조정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이기심에 매여서 자신의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 현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전쟁의 성패는 마지막 5분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루트는 천국 문 앞에서 넘어질 기회는 수천 번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손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겸손히 행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구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